고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경찰 측과 유족 간의 대립이 팽팽합니다.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갈등의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오늘 오전 9시경 경기도 수원에서 진도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일어난 첫 지진인 만큼 시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경주 지진의 여파는 아닌지 전문가와 전화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 발언의 배경과 논란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새로운 시선,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개편을 맞아 매일 오후 5시 여러분의 오후 시간의 품격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첫 MC라 안 떨 줄 알았는데 좀 떨립니다. 뜨거운 제 가슴처럼 여러분에게 뜨거운 이슈들을 준비했습니다. 10월 24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님도 처음인데 좀 떨리시나요?
좀 떨립니다. 예. 처음입니다. 예.
성대모사도 잘하시는데. 자, 그럼 박지훈 변호사님.
박상용 변호사입니다.
박상용. 예. 변호사님.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박상용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예. 박상용 변호사님. 예.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찰서장 출신 변호사입니다. 2013년도에 제가 평택경찰서장을 끝으로 지금 변호사 한 지 3년 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독특한 이력이시네요.
예.
예. 자, 그리고 최양호 교수님.
네. 최고로 양호한 최양호입니다.
예.
품격이 제목이신데 이거 앞에다 저자나 고자를 하나 붙여야 될 건데 방송. 예. 끝나고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품격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시청자분들은 고품격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품과 인격을 합쳐서 품격이거든요.
예.
오늘 제가 판단은 이따. 예. 대기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많으십니다. 네. 자, 그리고 장윤선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장윤선 정치 선임 기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정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이 품격에 맞는, 고품격에 맞는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 백남기 농민 영장 집행에 대해서 지금 뜨거워요.
네.
그게 이제 23일 어제.
네.
영장 집행을 처음 시도를 했죠.
네.
그리고서부터 이제 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집행 상황이 어떻게 됐고, 그다음. 네. 백남기 씨 사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 대로 이제 어제 오전 9시 35분 경에 경찰에서 부검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예. 입장을 밝히고 서울대학병원에 찾아간 시각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예. 일요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일요일은 대부분 다 쉬는 휴일이었는데요. 예. 경찰이 어찌됐든 서울대학병원 앞에서 강제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라는 입장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고요.
예.
유력 정치인들도 함께 몰려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사인이 명확하고 또 가족들이 현재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예.
굳이 부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 예. 라는 입장을 굉장히 크게 밝혔고요. 따라서 검찰은 영장을 반환해야 하고 그리고 법원도 영장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대학생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백남기다. 부검은 절대 안 된다.
예.
특검은 물론이고 부검은 절대 해서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백남기 씨의 큰딸이죠. 백도라지 씨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만나기만 해도 협의했다는 명분이 쌓이고 또 부검을 강제로 진행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따라서 경찰 측이 벌써 여섯 번째 만나자고 요청하고 또 세 번이나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결국 경찰은 스스로 발을 돌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민들이 모여서 삭발 투쟁까지 하면서 강경하게.
그렇습니다.
반발하고 있고요.
예, 오늘 오전에 이 투쟁본부에서 삭발식을. 예. 거행을 했고요. 그리고 일일 단식. 또 예.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철성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 집행을 야간에는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예. 입장을 밝혔고요. 설령 영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예. 통보한 후에 주간에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어제 경찰이 병력을 800명이나 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굉장히 이것은 좀 너무 무력으로 예.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무력 충돌 가능성도 경찰이 열어두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경찰 측은 사인이 불분명하니 병사라고도 하고 네. 외인사라고도 하니 이 부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네. 가족들과 일부 시민들은 거의 이제 그 지키고 있는 시민들은 명백하다 이건 외인사 네.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예. 이게 영장이 이전에 보기 드문 그런 영장이에요?
영장이 뭐겠습니까? 영장은 그야말로 강제성입니다. 예. 영장과 영장이 아닌 거의 차이점은 강제성입니다. 저희 경찰 20년 해봤는데요. 예. 그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에서 부검 장소 방법에 관해 유족과 협의하고 예. 유족 의사를 존중하여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저 이런 영장 조건 붙인 거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본 건가 기존에 없었던 건가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예. 과연 국감 때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이것이 영장 합법화할 수 있느냐, 유효권이라 생각하느냐. 예. 예. 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부검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인 판명이 가능하느냐?
예.
예.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아, MRI 있고 CT 있고 뭐 진료 다 있는 예. 거 아니냐. 예. 근데 뭐 무슨 부검이 필요하냐. 뻔히 예. 그 동영상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는 이게 누구의 말, 전문가의 말을 좀 존중을 해줘야 되죠.
변호사님 전문가 아니죠. 아니세요.
저는 수사를 한 사람이지 또 수사 기획을 한 사람이지 부검에 대해서 전문가는 누구겠습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 담당하시는 부검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런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얘기가 MRI하고 CT하고 진료기록부하고 봐서는 정확하게 사인을 알 수가 없다.
예.
예, 부검을 해봐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좀 그런 분들의 의견도 한번 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제까지 이분 백남기 이 농민의 사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분들의 얘기는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예. 서울대학교의 이윤성 법의학 교수님 그분만 얘기가 나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예. 원장하셨던 지금 이제 퇴직하셨던 서중석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영장은 잘못된 문제가 있는 영장이지만 부검을 한번 좀 받아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어떤 게 부검은 국립 누가 과연 전문가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예.
그거는 법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우리 상윤 변호사님은 이 부검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가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예. 이제 결국은 민사 책임,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사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
실제로는 뭐 그 물대포 나가는 장면들은 누구나 봤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외인사고 사인이 맞다라는 건 사실 이룰 여지가 없어 보이기는 사실입니다.
예.
또 유족들 입장에서는 만약 부검을 해서 경찰이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 사망의 원인을 다른 원인으로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뭐 빨간 그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 외인이 아니고 질병도 개입이 됐다 그러면 책임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이
예.
막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부검이 하는 게 맞지만
예.
부검을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 부검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예.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저는
예.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영장 일단 그래 뭐 말도 안 되는 영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영장에서 조건 달 수가 있습니다.
예.
조건을 달아도 됐고
그 조건이 변호사님 그런 영장을 보셨나요? 조건을 달 영장을?
다른 거는 이제 이런 부검 영장에서 달진 않습니다.
예.
달진 않는데 지금 유족하고 협의하라 그러고 장소도 변경할 수 있다 그러고 변호사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놨거든요.
예.
그 조건이 성취가 안 된다 그러면 영장 집행은 안 되는 거니까
예.
결국은 무조건 영장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고 내일입니다. 내일 예. 저녁까지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예, 25일 밤까지.
25일, 24시, 26일 00시니까. 예. 뭐, 그때면 끝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영장은 결국 만약 집행을 못 한다면 종이 조각밖에 안 된다는 그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장 집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 교수님. 예. 두 분 변호사님들이 그 다 부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예. 백도라지 씨하고 백민주아 씨가 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놓고 예. 또 경찰청장을 살인미수 살인죄로 지금 저 고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이것이 명확히 되려면 사실 부검이 필요해요. 필요해서 예. 증거로 이건 뭐 분명히 나와야지 그게 소위 말하는 좋고 옳고 뭐 그러고 나쁘고가 딱 나오는데 예. 자 지금 이 부검의 주체가 검찰 아닙니까? 예. 근데 물대포로서는 경찰하고 한통속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병사가 뚜렷한데 왜냐하면 1차 영장을 기각할 때 선행 원인이 분명하고 예. 그다음에 병원에 오래 있었던 그런 진료 기록을 봤을 때는 이 영장이 필요 없다. 그래서 기각한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거는 좀 쟁점이 돼 있는데 지금 저는 두 분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부검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나중에 생깁니다. 생기기 예.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부검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조문과 사과와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예, 예. 그게 선행이 돼 있어야지 이런 것도 합의도 하고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아쉬움이 많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네.
왔을 때 레지던트나 이런 다른 의사들은 이미 명백하게 이것은 거의 그 뇌사 네.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준비하고 심지어는
네.
장기 기증까지 얘기가 됐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이 주치의가 317일 뒤에 병사라고 해놓은 것 때문에 이윤성 조사위원장은 나는 외인사라고 본다.
네.
이 결과가 갈려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병사냐 외인사냐 이걸 다투기 이전에
예.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2015년 11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2015년 11월
네,
12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백남기 농민이 어떤 상황에서 물대포가 직사가 됐고 그리고 그 물대포를 사람에게 쏴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경찰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박 변호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게 금지되어 있는 내용들을 경찰에서 그냥 한 거였거든요.
예.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병사를 얘기를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간과한 채 또다시 병사 논란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경찰의
비판도
책임을 피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 아니냐.
네, 경찰의 책임도 피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사과나 적절한
예.
유감 표명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는 유족이 분노하고
예.
있다. 이런 것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짜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지난해 11월 14일입니다. 12일이 아니고. 대체로 사회적 분위기, 이게 지금 첨예하게 변호사님 첨예하게 붙고 있는데 이제 변호사님은 예. 명백하다 이게. 그 양쪽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부검을 좀 하자는 쪽이 있고 사회적으로 봐도 부검 찬반이 좀 나뉘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를 하려면
예.
전문가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가 우리 최 교수님은 아니 그게 경찰이
아니죠. 경찰은
예.
경찰이나 검찰은
예.
이거 전문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검을 했을 때 이 사인이 뭐냐 아니냐
예.
이거 감정 결과를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입니다.
예.
연구소입니다.
예.
그리고 부검 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그 여러 가지를 보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사인이 뭐냐. 이 외인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외인사, 외부에 의한 상황 아닙니까?
예.
어떠한 외부냐 아니냐는 부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미국이나 선진국이라면은 과연 이거 부검 안 하겠느냐. 우리가 얼핏 볼 때 저도 일선 현장에서
예.
아, 이거 MRI 있고 진료 기록부 있고 다 있는데
예.
뭐 이거 부검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
예.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부검이들 하는 얘기 보면은 MRI하고
예.
실제 열어봤을 때하고
예.
틀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사인을 알려면은 부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그 백도라지께서
예.
그 따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아버지 몸 닿게 하고 싶지 않다. 아니 경찰이 이거 부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경찰은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는 거고 검찰에 법원에 의해서 발부받고 부검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요
예.
부검입니다. 거기에
유족들 참여하고 유족들이 수출한 변호사 참여하고 예.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요. 예. 이게 도는 얘기가 왜냐면은 의료 기록증을 압수수색할 때 1차, 예. 2차인데요. 예. 1차 때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피의자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2차 때는 뭐냐면 성명 불상으로 나와요.
아.
그러니까 유족들이 뭐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신뢰할 수 없다는 예. 거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부검의 반대가 계속 시발점이 거기가 된 거죠.
예,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병원에 갔을 때, 그쵸? 갔을 때,
네.
의사분들이나 그 이후에 레지던트 이런 분들이 이거 뭐 연명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가벼운 저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 그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의사들이 이건 뻔하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했단 말이에요. 두개골이 박살나서. 그럼 그때부터 의식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보면 이게 맞을지 네. 모르겠는데 지나가던 사람을 햄머로 강도가 빡칩니다. 머리를.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의식이 없어요.
네. 근데, 외인사죠. 예.
예. 외인사죠. 근데 가갖고 야, 이거 부검을 해보고 아, 이게 병사니까 당신 죄 없다. 이렇게 될 수는 있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예. 유족이나 유족들 입장도 충분히 맞는 말이고 예. 경찰이 일단은 사람의 죽음을 놔두고 꼭 부검만이 뭐 능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예. 게 사실은 그게 불만일 수 있고 당연한 거죠. 새누리당조차도 백남기 씨가 사망했을 때 일단은 애도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접근했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부검 영장 바로 신청하고 부검을 해야 되겠다. 예. 계속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경찰의 입장을 신뢰할 수 없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엄밀히 밝히려면 사실은 책임의 양이라는 거는 결과를 알아야 되고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 뭐 100% 외인으로 보이지만 10% 내지 20% 아니면 다른 어떤 내부적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그걸 봤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이라도 만약 영장이 효력이 있으려 그러면 이 경찰하고 유가족하고 설득이 돼야 되는데
예.
결국 그 감정의 골이 과연 넘어갈 수 있을지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영장 집행은 어려운 거고
영장 집행은 어렵다.
어렵다면 예. 그건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럼 재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경찰이 6자리에 걸쳐 공문을 그쵸? 보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집행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25일 지나면 재청구할 겁니다. 왜 6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겠습니까? 예. 아니 영장에 기재된 대로요 예. 유족과 협의하려고
예.
보냈다 이겁니다.
예.
그다음에 왜 어제 집행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예.
영장을 집행 안 하면 경찰이 공권력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집행 시도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800명씩 나가요?
예?
근데 800명씩 나가요?
아,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 봐 그렇게 한 거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물리적 충돌 당연히 있겠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 대비를 위해서 집행한 거고 또 경찰이 어제 홍한선 종로경찰서장이 제복 입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경찰서장이 갔다는 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통보를 하려는 집행 시도를 하려는 거죠.
끊임없이 명분을 축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발부 받아놓고요. 예. 유효기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 시도를 안 한 채 반납한다는 것은
예.
이건 경찰이 어렵게 이거 영장 재신청해가지고 받아놓은 거거든요.
예.
명분이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절차로서는 반드시 집행을 하는 게 맞다.
반환할 땐 반환하더라도
예.
경찰이
자,
법원에
어쨌든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유족과 협의하고 여기 유족과 협의했다는 걸 뭐냐냐 공문을 보낸 거죠. 여섯 번.
두 분 변호사님들은 네. 재청구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재청구합니다. 예. 재청구는 26일이죠. 그때 되면 영장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전에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요.
예.
들어간다는
거. 재청구한다고 확신하세요?
재청구해야죠.
아,
경찰 입장에서는 해야 되고 할 때 반환할 때 아마 다 할 겁니다.
예.
협의를 6번, 7차례 했는데
뭐
집행도 두 번, 한 번 더 갔는데 불가능했다. 뭐 스크랩 예.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럼 이번엔 무조건 영장을 줘라. 그냥.
무조건적인 예. 조건을 달지 말고 영장을 달아 청구를 할 거고 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거예요. 판사는 다를 거예요.
예.
이 차체와 기각 판사도 다르고 조건 달하는 판사도 다르거든요.
아, 두 분이 틀렸습니까?
예. 영장 판사한테 새로 또 할 건데 예. 이 판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경찰 관계자의 워딩을 좀 우리가 예. 주목해 볼 필요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장 집행을 안 했다를 못 했다로 바꿨다. 어제 이후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섯 번이나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고 세 번이나 찾아갔다. 이것은 예. 전부 다 명분 쌓기용.
그러니까 아까 박상용 변호사님께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집행을 영장 받았는데 집행을 예. 안 할 수가 있냐.
그렇습니다.
집행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실상 영장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이런 실랭이를 하고 우리는 노력을 했다라는
명분을
경찰의
쌓겠다.
명분을 예. 쌓 쌓고 그다음에 예. 이것은 반드시 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라는 예. 게 이제 경찰의 시각이에요. 예.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을 부검만 놓고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때 당시 상황에서부터 이후에 경찰이 취했던 태도 예. 그다음 예. 검찰이 취했던 태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예. 예.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지 부검만이 다인 것처럼 그 굉장히 예각화해서 본다면 전체 국민들이 보는 모든 시각을 너무 첨예화시키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네. 계속 그 반성 그리고 사과를 좀 해야 된다. 그런데 네. 경찰이 사과를 안 했을까요?
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이 예. 반대를 한 거죠.
아니요 사과.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가겠다고 그러고 사실
아니 먼저 이 사고에 대해서 물대포 네. 맞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사인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찰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인이야 뭐 집회 시위가 또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뭐, 말이에요.
조문 갈라 그런 거 일단은 시도를 예. 했는데 예. 유족 측이 이제 막은 부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첨예하게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번에
예.
보면 이제 세 군데 이제 주체가 있어요. 첫째 예. 경찰
예.
절대로 공권력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명분 쌓기 이랬는데 경찰이 지금 명분 쌓을 때입니까?
예.
집행을 해야죠. 두 번째
아까부터 좀 강경해 주셨네요. 네.
유족 측이 예. 이거를 진짜 반정부 투쟁 수단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얘는
예.
또 한 농민의 또 한 민주운동가의 그런 죽음이 그 저 진짜로 헛되게 안 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정치권
예.
이 저품격 사람들이
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으로 분명히
예.
이게 사태가 끝날 건데 이거를 무슨 특검까지 해갖고 이거 부풀리니까 이게 삼박자가 맞아서 이렇게 막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진짜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 아, 여기 잠깐만 들려갖고요.
외인사라는
예.
것은 예. 정확한 이 저 사망 원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검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예. 이거 외인사라고 할 수 예. 있습니까? 했더니 예. 이건 한번 부검을 해보면 더 정확한 예. 걸 알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백남기 농민 부검 상황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우리 패널 분들도 첨예하게 대립했다가 협의를 했다가 또 협의했다 대립했다 이런 거 보니까 무척 곤란스러운 상황은 분명한 것 같고 어쨌든 변호사님들의 판단을 들어보면 25일 지나서 다시
청구합니다.
청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를 갖고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일은 좀 중지됐으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어쨌든 사고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뇌부가 사과하는 이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오전 9시경 경기도 수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수도권 내륙까지 치고 들어왔는데요. 지진한 이건 수도권에서 아마 오히려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처럼 여기던 수도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요즘 과 이름도 힘들어요. 명예교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 이름이 일단 기네요?
이게 14년 전에 생긴 학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학과인데.
예.
과 이름이 바뀌면서 교과 내용이 한 50% 정도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 예. 설명도 나중에 또 하시고요.
예, 예.
지진 발생했어요. 수원에서.
예, 예.
예. 피해 신고는 없었는데 시민 제보가 막 잇따랐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근데 이 점대 규모라고 하는 것은 민감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못 느끼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인 그 물리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다만 우리가 전번에 이제 경주에서 우리로서는 가장 큰 지진을 경험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는데 사실 경주의 그 5.8 규모는 세계적인 기준에 보면 강진은 아닙니다.
예.
아니고 그저 중보다는 약간 큰 중강진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인데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그런 큰 이제 규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란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처음 예.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좀 충격적이지 않은가요?
오랜만인데
예.
우리 역사 지진으로 보면은 기록이 많이 있거든요.
예.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도권에서 이제 오랜만에 이런 그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예.
우리도 뭐 어디든지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 안전하고 싶은 욕망이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지대, 안전지대 하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예.
지진이란 게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디든지 안전지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땅 밑에가 도대체 어떻게 암석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하는 지진 조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수원에서 발생한 지진이 혹시 경주 지진 영향 때문은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지진 발생 전문가인 그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예.
경주하고는 관계없이
예.
별도로 일어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별도의 단층지대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이런 이제 시민들이요 불안해하는 것은 혹시 이것이 더 큰 지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조 아닌가 이런 것 갖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글쎄 전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이상은 어디든지 지진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예.
뭐 그렇게 그 위협감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5 규모고 그리고 우리 이제 수도권이 역사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기록은 있습니다만은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이것까지도 모든 걸 염려하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네. 발생한 게 양산 단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도권에는 왕숙천 단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 활동한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왕숙천이 어디냐면 경기도 구리시 동쪽에 있습니다.
예.
한강변인데요. 그 이제 단층인데 단층에 대한 조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 대책은 잔 지질 조사를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해야 되고 왕숙천 단층이 활성 단층이란 얘기는 그렇게 흔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닌가?
예.
전문 그 지질학자들이
예. 예. 그러면 지금 지질 조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돼 있던 이유는 뭔가 이게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는 아니한 태도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 조사를 하려면은 첫째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정부와 국회가 결정을 하는데
예.
정부와 국회가 전혀 그런 데 대한 기본 조사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보다 앞선
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지금 한 230년째 조사를 하고 있고
예.
일본만 해도 한 120년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내년부터 안 되니까 뭐 하는지 또 믿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지질학계에서 그 좀 몇 분 모이셔서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 한번 하셔야겠네요.
예.
그 경주 순의 지진이 서울에서 만약 발생한다면 예상 피해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피해 규모 자체를 우리가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서울의 주택이나 모든 시설물이 보면은 한 반 정도는 조적식입니다. 쌓아올린 거 벽돌 같은
예.
쌓아올린 그런 조적식이기 때문에 피해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죠.
예.
특히 이제 그런 그 오래된 집들 같은 거,
예.
벽돌 어떤 흙벽돌로 지은 집들은 부서질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첫째 사유 시설은 개인이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예.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행위나 시간이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 그 수도권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지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지질 조사에 지금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개헌 발언을 꺼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중후반대로 떨어진 이 위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론으로 이 정국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간 시행되어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헌론이 나오자마자 네. 여당은 적절한 시기다. 네. 그리고 야당은 더민주, 민주당 네. 그리고 국민의당 할 것 없이 정의당 포함해서요. 온통 반대 견해를 표명했는데 왜 느닷없이 정말 느닷없어요? 개헌론을 꺼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럼요.
그건 아닐 테고요.
여기서 장윤선 기자가 얘기하는 게 우리 전체 입장을 대변한 거 절대 아닙니다.
뭐 다들 이제 예. 많은 언론들이 지금 뭐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까지도 계속 일파만파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비선실세 예. 최순실 씨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의혹들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지배적.
아, 물타기.
같고요.
예.
뭐, 예, 물타기. 예. 예. 뭐, 그것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견해를 예. 표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이제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언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컨대,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처음 제안했을 때는 박근혜 당시 예. 전 한나라당 대표께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참 나쁜 대통령
예, 예. 이라면서 개헌에 반대했었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개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개헌 을 들고 나온 것은 가장 강력하게는 첫 번째 최순실 의혹 차단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 대선 전략과도 무관한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는 예. 게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하면 예. 여러분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최순실 게이트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대선 전략과도 무관한 게 아니다. 최 교수님
네.
최순실 게이트는 이게 파면 파면서 팔수록 계속 나와요?
아 이거 뭐 고구마 줄기 올라오듯이 올라오는데요.
예.
이거 하여튼 근본을 못 찾고 지금 저 주요한 우리 그 의혹을 갖고 있는 분이 다 외국에 나가 계세요.
아,
뭐
예.
차감독도 그러고 뭐 다 독일 가 계시고 그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솔직히 형사 8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부동산 전문하는데요. 특수부에서 빨리 갖고 가야죠. 이거.
예. 네네. 아니 형사 8부가 부동산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아니 저기 다 우리 이 변호사님들 이 법 집행하시는 분들 이제 귀뜸 주신 건데요.
그러면 네. 그러면 최순실 오늘도 보니까요.
네.
독일에서, 한 네. 언론에서 독일에서, 무슨, 그 아동학대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
아, 예.
예. 그리고 18개월 된 애를 데리고 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또, 무슨 승마 선수다.
네네.
그런 얘기도 이게
신문에서 의혹들이 나왔죠.
이게 이제 막장 드라마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아동 학대 부분은 왜냐면은 예. 애기한테 저 이 소위 말하는 예방 주사 이런 거 접종들을 예. 뭐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예. 경고장이 날라왔는데 언론 보도에 하면 지금 뭐 그 예. 같이 있던 남자분은 한국으로 들어왔다.
예.
이런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도 안 된 건데 어떻게 하세요, 그걸?
아니, 들어왔다. 그런 이제 소식들은 이제 얘기들이 언론에 나왔고 또
예.
성도 나왔어요. 성도.
예.
남자분의 성도 나왔고.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신모 씨라고 나왔죠.
네, 신모 씨라고.
예. 왜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에?
뭐 그 언론에 따르면
예.
뭐 제가 취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군대를 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군대를 미필한 사람들은 여권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예.
항상 바꿔야 돼서 지금 들어와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대 가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소식인데 개헌론이 안 덮이겠는데 개헌론으로?
아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저 지금 뭐 이거를
덮기는 힘들다.
의혹들을 덮는다보다는
예. 예.
이거는 진짜로 따로 봐야 돼요.
예.
이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온 최순실 드라마 막장
예.
드라마는 2018년도 1월 달에 방영될 드라마죠.
예.
이 정권 내에서 이거 캐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그건 2018년도 때 즐기시고요.
예.
지금은 진짜 나라의 체제를 바꾸자는
예.
개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은 지금 나온 게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진짜 환영하죠.
시기가 좀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언제 나오는 게 맞냐.
예.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지금 나온 거는 사실 1년 좀 더 남았거든요.
1년 4개월 남았죠.
그렇죠. 남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선 전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개헌이라고 하는 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개헌하기 예. 위해서 안도 만들어야 되고 예.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절차, 헌법상의 절차를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지금 해야 되고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요. 20일, 60일, 30일 다 지켜야 되고
예, 저걸 다
해야 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이게 일단은 이제 발의할 때도 대통령이 혼자 발의를 할 수 있지만 예. 이제 20일간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요. 예.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서 국회에서 제적 과반 3분의 2죠. 예. 국회 의결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중에 국민투표도 거쳐야 됩니다.
아, 국민투표도 거쳐야
돼요. 거쳐가지고 예. 즉시 공포하니까 시간상 봤을 때는 상당히 뭐 몇 달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지금 시기에는 좀 늦어서 오히려 하려면
오히려 늦죠. 늦는데 예. 사실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고 예. 카드 중에 하나를 꺼낸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꺼냈다.
뭐 덮는다기보다는 일단은 이거를 얘기함으로써 우리 대통령이 계속 블랙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로 예. 블랙홀로 해가지고 요 전국으로 만들면 예.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요 시점을 봤기 때문에 이걸 한 거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께서 예. 예전에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을 때 연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엄중한 안보 경제가 시급하다.
이미 6개월 전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했단 예,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가 있다.
예.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핵 미사일.
예.
엄중한 안보 태세 아닙니까?
아, 경제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죠.
심각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헌법 개정 논의를 한다면 국민 공감대가 부족하다.
예.
헌법 개정 논의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예. 6개월 전에 그랬죠.
지금
예.
시점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지금은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금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요?
예.
아니야 이거죠. 지금 국민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일자리,
예.
취직 걱정,
예.
장사 잘 되고 집값 좀
경제 활성화
이겁니다. 예. 그리고 개헌을 희망하는 국회의원이 다수 있다. 이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홉 차례 이 개헌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개헌된 게 1988년 88년 예. 2월 달인데요.
직선제 개헌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가 아홉 차례 개헌을 하면서 밑으로부터
예.
야 이거 개헌해야 한다. 라는 게 딱 두 차례라고 합니다.
예.
첫 번째가 뭐냐면 4.19 때.
4.19.
예. 예. 두 번째가 뭐냐면 1987년 6월 민주항쟁.
예.
그 나머지는 통치권자가 하자 해야 한다. 바꿔야 한다.
예.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헌을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
국민들의 공감대. 과연 국민들의 공감대 조사를 했을까요? 국민들이 지금 헌법 개정하면은 통치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까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국민 지금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 간에 각 당별로 어떤 통치 구조로 가야 내가 집권할 수 있을까?
예.
이거지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사실...
아니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부검 찬성할 때 제가 조금 너무 가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 발언은 좀 속이 좀 시원하네요. 저기 그,
예, 그 이제 오늘
아,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네.
막내를 끼지 마시고.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이 국민들이 지금 한 7, 80%가 찬성한다.
네.
이러고 토를 다루셨어요.
네.
근데 지금 찬성할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박상용 변호사도 언제 국민들 공감대가 있었냐? 네. 언제 찬성했냐?
예,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예. 한 언론사가 한국 정당학회하고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긴 합니다. 그 조사 결과가 69.몇%로 저도 이제 수치는 정확하지 예. 않은데요.
이제 70%가 나온 거죠.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가 나온 게 하나 있기는 한데요. 그 조사를 이제 오늘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인용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막 그 분노를 표출하시는데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특히
예.
이제 부동산 가격 때문에 특히 이제 중산층 서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경제 위기에 또 안보 위기에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는 간대였고 느닷없이 웬 개헌 이렇게
예.
생각하는 국민 여론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난 조사와 달리 이번에 만약에 새로 개헌 관련된 조사를 한다면 여론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요.
70% 나올 때 무슨 어느 방향으로 개헌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안 나왔었나요?
당시에요. 그때는
예.
이제 그냥 분권형 개헌이라고 나왔죠. 분권형 개헌.
이원 집정 부재나 혹은 내각제 개헌
그렇죠. 지금
얘기했던
이제
거죠.
그 내각제 그러니까 그 개헌에 대한 세 가지 권력 구조 개편안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이원 집정 부재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독일식 의원 내각제가 있는 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4년 중임제 플러스 대통령 정부통령제, 그러니까 미국식이죠. 이 세 가지 모델이 있긴 한데 그 구체적인 각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예.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니까
좀 분산을 시키자.
그렇죠. 예. 이 큰 권한을 좀 분산하자라는 예. 취지에 공감한다는 게 많다는 것이죠.
최 교수님, 네. 지금 그 구체적인 안은 없이 네. 국민들 다 개헌에 찬성한다. 네. 60-70%가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조금 그 모순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치공학적으로 예.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 주도하는 개헌, 예. 그다음에 대선 주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개헌. 예. 그러니까 개헌이 지금은 상수로 변해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87년도 그 시대정신 민주화라는 것이 더 이상 지금의 다양한 사회의 그런 시대 정신을 담지 못합니다.
예.
87년도 분명히 절차적인 민주화를 위해서 필요한 개헌이었거든요. 지금은 내용적인 민주화를 위해서 저는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당긴 거지만 절차적이었단 말입니다. 예. 내용적으로 저는 아주 이 시기에 대해서는 진짜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시기에 대해서 하는 건 좋은데
네.
과연 국민들 우리 박성용 그 변호사님 아직도 지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진짜 네? 지금
그러니까 뭐를 갖고 물어봤냐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지 않고 국민들이 60-70%가 다 찬성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얘기인
거죠?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있잖아요.
박 변호사님 온당해요?
아니 저는 정당도 예. 문제입니다.
예.
지금 헌법 개정에 찬성하느냐
예.
헌법 읽어본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이원 집정부제, 저 국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 해보십시오. 이원 집정부제가 뭡니까? 뭐 독일식, 예. 스웨덴식, 핀란드식 뭡니까?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를 해가지고 내 피부에 와닿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헌법은 뭡니까? 헌법은 통치구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권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당에서 항상 얘기할 때 헌법 개정 문제 나올 때 기본권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대통령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한다.
헌법은 최고법입니다.
예.
기본권이 중요시 돼야 되죠. 왜 기본권을 갖다가 바꾸자는 얘기, 더 확대하자는 얘기는 안 합니까?
그런데 예.
박 변호사님 너무 개헌을 정치적으로만 하세요. 정치인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잘 살고 싶은 개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분노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공분해서 그 분노를 사겨주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예. 사회 체제를 바꿔야 돼.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개헌, 무슨 뭐 분권제 뭐 이거 하는 건 저는 진짜 그것만 한다 그러면 띠매고 예. 내가 나가서 예. 대모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니, 바꾸자고 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개헌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아니면 정권 교체하자는 거예요?
사회 전체에
분노가 있다.
예, 그 예. 기본을 바꾸려면 진짜 잘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 예. 수 있는 체제를 만들다 그러죠. 87년 그룹으로는 이제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개헌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아닙니다. 관심 있고요. 사실은 개헌은 언제든지
지금 시기적으로 좀 너무 촉박하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했었어야 되는
예.
일이고 어쩌면 이제 김우성 전 대표가 상하이 가서 했을 때
예.
그때가 오히려 맞는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그때 레이저 강성 바로 받았잖아요.
이제 못했죠. 그리고 블랙홀 얘기를 했었고 예. 지금에서 지금 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 개헌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지나서 87년하고 지금하고 다르고 우리 헌법이 통합주의라 하거든요.
예.
국민의 어떤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우리 헌법이라고 보는데 과연 30년 전에 게 맞냐고 했을 때는
예.
의문부가 다른 게 사실이고
예.
바꾸는 걸 맞는데 과연 이 시점이 맞느냐고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라는 예. 의문이 제기되고
지속적으로
그렇지만 한다면 이 시점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만약 시간이 지나가면
예.
연말 지나고 내년 초 되면 불가능합니다.
예,
얘기가 하면 결국 헌법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대통령이 혼자 발의도 가능해요.
예.
내 혼자서가 발의하면 되는데 국회 3분의 2 통과해야 되고요. 국민 투표해야 되면 그 절차도 힘들기 때문에 한다면 지금 해야 되고 군불 붙인 상태가 아니고 점화대가 팍 터뜨려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좀 당혹스러워요. 이게 무슨 그 예열 과정도 없이 느닷없이 뻥 터진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이제 좀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뭐랑 이렇게
게이터.
섞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래 보는 시각이 좀 더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말씀드려도 되죠?
예, 아니 근데 보면 저희들도 개헌 얘기 나오니까 다 흥분하거든요. 네. 일단 여기 블랙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87년 개헌이 예. 끝이었어요. 그 이게 내년이 그 유월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그 장윤성 기자 이외에는 잘 기억을 못해요.
아, 그런가요?
예.
아니요, 왜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따라서 뭔가 헌법 개정의 타이밍은 됐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 그 방향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
예.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가야 된다. 지방자치 제도도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 야권 정치인들의 주장 핵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것이 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권력구조 개편을 하고 실제로 개헌의 토대를 만들려면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총선 때 그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제도 개편이었습니다.
예,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그렇죠. 가냐 예, 안 가냐 하는 것과 관련돼
그렇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하냐 마냐 뭐 이런 거. 그리고 특히 이제 당시에 정의당 발의로 해서 그 저 헌법재판소로 갔던 1인 1표의 등가성에 맞는 그런 취지의 주장도 사실은 선거제도 개편안에 담질 못했어요. 예. 당시에 선거제도를 반대했던 것이 새누리당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와서 그런 기본 토대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개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역시
상당한
풀려고 한 거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오늘 노회찬 정의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청와대가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됐었다라는 게 반증이 되는 것이고요.
아, 정부 내에서조차도 공유가 안 됐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의
하나
단독 플레이로 보는 거다.
청와대의 단독 플레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재원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뭐 예. 추석 전후에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내년 정부 예산 어디에도 개헌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아. 그러면 뭘로 개헌을 예. 하겠다는 겁니까?
박 변호사님. 아까 그 장윤성 기자가 2007년도 1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한다 그럴 때 참 나쁜 대통령이다. 근데 지금 입장이 한 9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정치권의 그 한 정치인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개헌이 나쁜 거다 하면서 과거의 삼성개헌과 유신개헌의 예를 든 분도 있고 그때 당시하고 입장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국면 타파용이죠. 사실상. 근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개헌 논의를 꼭 대통령이 지금 해라. 지금 할 시점이다. 이렇게 해야 논의될 수 있습니까? 아니 엄연히 헌법에는 국회의원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예. 왜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딱 입을 닫아야 됩니까?
이런 거 아닐까? 이게 이제 막상 지금 우리 최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많이 60% 이상 찬성한다고 하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국민들이 정치권 너네들끼리 나눠먹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왔을 때 비판받는 게 두려워서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못 미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내세우고 있는 게 예. 헌법은요. 예. 기본권이 중요합니다. 예. 국민들은 통치구조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어려운 말만 씁니다. 예. 이원집정부제. 예.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 자 대통령과 내각이.
자기는 권력을 위해서 약간 좀 애들로 사는 거다.
언제, 선거 언제 잘 모르는 겁니다. 예. 국민들은 뭐냐.
저기 애들 헌법에... 수업 시간에 다 배워요. 이원집정부제.
아니죠.
사회시간에 다 배웁니다. 예.
아닙니다. 이원집정부제도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통치구조를 바꾸려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꼭 과연 국회의원 하는 분들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요? 국회에서 예산정책처에서 여러 가지 논문도 합니다. 그거 읽어보는 사람 제가 없더라고요. 예. 국회의원실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논문도 많은데 읽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읽어보는 분들도
그렇죠.
일부 있겠죠.
지금은 정말로 기본권 지금 헌법에 문제. 나와 있는 기본권이 장식적인 거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헌법이 최고법인데요. 예. 기본권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두 분이 다 박 변호사.
아, 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헌법상으로는 바꿨든다 하더라도 예컨대 중임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도 당의 대통령한테 적용을 못합니다.
아, 당의 대통령.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국민들이 뭐 어떻게 우려는 사실 뭐 헌법상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조항은 계속적으로 아마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아마 내각 책임제로 바로 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런 어떤 군불이 집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리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가롭게 개헌 주장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우병우 수석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비선 실세인 최순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검찰에 출두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 물대포 맞아 돌아가신 게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무슨 부검이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레임덕도 이런 레임덕이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개헌 주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 분노는 어떠한 얄팍한 속임수로는 결코 덮을 수 없다. 하는 점을 정치권에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봉주 품격 시대, 여러분의 분노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